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마가의 메시지는 한번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성경 인물대로 우리 말씀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서론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마가 다락방, 그게 이제 마가의 정확하게는 어머니의 집이죠.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의 조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은 조카 개념보다는 사촌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튼 사촌이든지 조카든지 이 바나바하고 친척이 되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브로.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어머니도 구브로 사람이다, 이 가족이 구브로 사람이다,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마가의 아버님이 아마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구브로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집을 얻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외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착할 정도면 부유한 것도 부유하지만 그 신앙,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았나, 탁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도 이 마가다락방이 쓰여졌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도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의 이제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실 다락방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냥 한 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걸 임무를 수용할 정도의 어떤 대저택,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조금만 돌이켜 보면 아버님이 없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부유한 어떤 집안, 그리고 특별한 어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유대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신앙심이 많고 굉장히 자애심이 많은 어머니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이제 그 집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을 만났으며, 그다음에 그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충분히 영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았던 인물이 마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그렇지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뭐 시대로 볼 때도 정말 어떤 최고의 복을 받았던 그 유복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마가의 어떤 그 축복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몰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고,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틀림없이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와서 이 소식을 알렸을 것이고, 아마도 잠자고 있었던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잠든 채로 있다가 그 홧이불을 안은 채로 이제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에 이배 홧이불을 이제 버려두고 그의 알몸으로 쫓아갔다고 하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마가 말고는 이 본문을 마가 본인의 사건 아니고는 이 본문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배 혼니불이라고 번역된 이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몸을 쌌던 그 세마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이걸 이불로 이렇게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도 쫓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유독 여기에만 기록된 걸볼 때, 이건 100% 마가 자기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모습들? 뭐, 사실 우리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마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적인 문들이 많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부터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이 선교를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그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주의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여기에 이 마가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엄청났던 것인지는 본인은 몰랐겠지만 굉장히 큰 특권이거든요. 이제 요 얘기할 때마다 우리 당세복 사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앞서서 어떤 인도를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랐겠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 것인지. 그러다가 사역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아쉽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4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의 성령이 이제 보내셨는데 하필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고 또 이제 마가의 고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가의 친인척들이 꽤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눈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바 예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전에도 이제 신학 공부할 때좀 이렇게 참고했던 부분인데 더 갈급해져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탐낼 때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어떤 사회와 문화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고 있는데 그때의 총독의 어떤 그 역량 아니면 총독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가 속주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중앙 집권이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지방의 속주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총독을 세우는 어떤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총독이 사실은 정말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속주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총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빌라도를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권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브로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들어서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총독 한 명이 돌아왔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그게 하필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구브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가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바울 데리고 바나바 모시고 왔는데, 이뭐 그렇게 전 지역에 영향 끼치는 그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의 완전히 이렇게 주의 성령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보고 총독이 믿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가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깨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아, 선교 쉬운 일이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기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무렵에 이제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때가 굉장히 초여름이었다고 합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초여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초여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더위 자체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 전염병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창궐했다고 합니다.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계속 진행 방향이 지금 어디로 진행을 하냐면, 지금 현재 터키의 중앙 고원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황량하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니기도 힘들 정도, 뭐, 기후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좀 드문, 잘 가지 아니하는, 하지만 어떤 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그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여기에 산적들이 많이 출현을 하는 겁니다. 산적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날씨 덥지, 길 험하지, 그리고 전염병 돌지, 그러고 난 산적들이 나타났다고 하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13절을 보니까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이고요. 마가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마가가 여기서 이제 두 손을 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역이 열심히 되어지고, 이제 결국 1차를 순회하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왔을 때, 이미 마가는 거기 가 있었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선교여행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무렵에 선교한 사람들이 무명의 선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듯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명의 이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생명 거는 일이고, 여기저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두 명, 절친한 두 명도 사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온 것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에게 전달이 됐겠죠. 후회가 됐는지, 회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마음에, 마가 마음에. 그래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로 이제 가려고 할 때에 마가가 자기 딴에는 새로운 도전을 얻고 가겠다고 이제 한 거죠. 마가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크게 큰 싸움이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더 데려가자,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역을 멈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본 그런 인생인데,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또안 그러라는 법이 있겠냐. 그리고 그게 어떤 사역인데, 분위기 전체가 망쳐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요, 크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제가 이제 좀 바울의 입장을 보면, 바울 입장도 이해하겠고요. 바나바 입장을 봐도 이해는 하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싸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저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태프들이 목사님 너무 부드러우셨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거의 뭐, 칼 나갔거든요. 이렇게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막 메시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똑바로 해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사실 사역을 가면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자기 단체를 위한 사역?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역을 받는 입장에서도 좋긴 하는데, 그다음 굉장히 부담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당세복은 우리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섬겨내야지 당사복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역 자체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독 사역을 하는 것 대상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뭐 그때도 좀 강하긴 했지만 그 강함에 비해 한 10배 정도는 우리 다 사역하는 팀들한테 제가 아주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때 가서 상처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지만, 저는 기준이 어떻게 하면 당세복 사역이 올바른 길을 낼까,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우리가 더 예민해야 되고, 한번 갔을 때한 나라에 일주일씩 사역하고, 길면 2주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일주일 사역 동안에 그 나라의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그냥 한 달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이제 발버둥 쳤었고, 정말 감사하게 그때의 길을 저희가, 그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 자체도 감사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자체도 감사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였던 그 모습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 길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엘살바도르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세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막 들어오고, 또 이제 이렇게 오늘 보고를 보신, 이렇게 카톡방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낸그 길이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딱, 모델 내지는 기초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쉽지 않은 길이었고, 환경도 불편한데, 사역도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없이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부분들이 그때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길을 참잘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따라가겠습니까만은,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를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바나바도 이해하겠어요. 참, 바나바 착한 사람 같아요. 이해하겠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울은 정말 인도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마가가 어떻게 보면, 그때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두 인물을 찢어내는 역할을 마가가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바나바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의 기억 속에 성경,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큰 실수를 몇 가지 합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 쫓아가다가 배 혼입을 던져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탐없이 선명하게 남았을 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시대적이고 영원한 인물과 사역하는 특권을 가졌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도망쳤던 그 기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찢어놓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마가에겐 일어나게 됩니다. 연거푸 계속 실수를 하는 거죠. 교회사에 남을 만한 실수를 계속합니다. 계속. 아니, 특별히 뭐 나쁜 놈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이런 결과라. 나타난 결과가 바울에게 상처를 줬고, 또 바나바에게도 아픔을 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큰 데미지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저렇게 배신할 수 있냐? 배반할 수 있냐? 멈출 수 있냐? 이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틈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알몸으로 도망하던 그 기억 아마 평생 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선, 아니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간,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상에서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됐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 사도행전 이 16장입니까? 16장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이후에 마가가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가가 어땠을까?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또 구부로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굉장히 무겁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조금, 좀 비교 대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실수의 정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큰 실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자기 돈 한다고 했다가 자기 돈 이렇게 100% 100 드린다고 했다가 50 드리고 50 감춘 것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에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많이 준다고 했다가 좀덜 줬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에 큰 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냐? 그게 마가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찢어놓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떠했을까? 완전히, 이렇게 좀,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았을까? 고개 숙이지 않았을까? 물론 그 옆에서 바나바가 계속 위로했을 것 같고요. 신앙 좋은, 이렇게, 어머니 또한 계속 위로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자, 골로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가에 관해서 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골로새 4장 1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 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누가 갇혀 있냐면 마가가 같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뭔가를 언급한 거죠. 그리고 11절에 마가와 이 언급된 몇 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골로새의 어떤 이 기록의 어떤 이 텀에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어떤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2차, 이제 3차 평균, 선교가 한 3년에서 한 5년 요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1, 20년 어떤 틈을 둔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마가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가가 지금 이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힌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큰 소문을 내고, 초대교회에 큰 분란의 제공자였던 그 마가가 지금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패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길을 걷다가 멈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벗어난,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변질, 배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랬던 인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자리에서 지금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 빌레몬서를 한번 보시면요. 빌레몬 1장 24절에 보니까 2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하고 그 동역자 마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참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제자들, 성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점을 찍거나, 아니면 뭐, 넌 아니야. 굳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다.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면 그냥 드러나요. 예.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눈치만 보다가 뭐, 그만두는 분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반전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다가 아니면 완전히 뒤를 돌아섰다가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없습니다. 저 지금 얘기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 예,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제 개인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사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랬을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의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 바나바가 가장 힘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한 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어느 순간 지금 베드로 옆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마가가 원래 이제 구브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이제 정복을 했었고, 사용되는 언어가 주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능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이 히브리어 또한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내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의 근거지를 옮겨서 주로 로마에서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사역을 했을 때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이 교회를 돌봤을 때에 이 베드로의 통역자 역할을 누가 했냐? 마가가 합니다. 통역자이면서 동역자의 역할들을 마가가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잘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 마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와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했을 때가 이게 순서가 어떤 순서가 되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간에 베드로의 사역을 열심히 돕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힌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나와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제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을 따지자면 여하튼 열심히 베드로를 돕고 그리고 또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열심히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를 열심히 통역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마가라고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무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서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다양한 메시지만 들었지만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글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한 10개 나라의 제자들이 모여서 엘살바도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첫 메시지를 우리 홍강희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광희가 이제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참잘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30이지만 만으로 얘기하자면 30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의 나이가 그 중남미에는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끌고 가는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제 통역자니까 인정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예가 제 옆에서 가장 제가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오랫동안 통역하고 가장 잘 이해를 하고 말만 통역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인지를 가장 최측근에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갈수 있는 부분들을 홍강희 목사가 충분히 해내거든요. 안 그래도 홍강희 목사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 엘살바도르 같이 가시죠. 꼬시더라고. 네, 안 간다 그랬어요. 용차가라. 그래서 제가, 그 홍강희 목사 표정 아시죠? 갑자기 탁 굳어지는 거. 그래서 굳어져도 제가 쳐다보지 않고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광희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니 가라 하면서 왜 그러냐면 굳이 제가 가면 참 좋긴 하겠지만 제가 가지 않아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어떠했든지 제가 지금 섬겨야 될 역할들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는 중에 이번에 또 선교사 어떤 그 문들이 열렸잖아요. 지금 선교사 우리 한인 선교사 문들이 아주 굉장히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 김영곤 목사님이 지금 현재 벌써 한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 신청자가 선교사님들 중에 20분 이상이 벌써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 시작하기 바로 한 전주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진행해본 그때 등록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아마 내년 신년에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마가가 메시지를 하거나 마가 복음을 쓸 때에 이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 그 중심 그 말을 그대로 옮겨내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세부 사역을 그동안 해왔고 또 지금 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는 그런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가장 절대적인 어려운 순간에 수많은 로마에 있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욱 견고하게 만들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대로 써내려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창세기 1장 1절 본문하고 1장 1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메시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견줄 만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간결하게 쓰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담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어떤 인생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마가를 쓰면서 한 사람은 스님이고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름 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얼마나 웃었던지 아 마가 스님이 있었구나 보니까 꽤 유명한 스님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 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흉내 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누가를 좀 훑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아, 이것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구나라고 깨닫고 그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걸 팽개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겼고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을 완성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그렇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올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또 마가는 어떻게 보면 참 굴곡이 많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들을 어릴 때부터 받았는데 연거푸 이 쓰리아웃 삼진 있잖아요 큰 3건의 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얼굴을 들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예이 알몸으로 도망친 사건과 선교하다가 돌아온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를 싸움을 일으킨 사건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그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올바른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읽고 그렇지 예수님의 이런 분이지 이러면서 이 복음서 때문에 목숨 걸게 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던 엄청난 역할들을 마가복음에 하게 됐고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연결고리가 딱 마가입니다. 마가 이한 사람이 예, 그 어떻게 보면 큰새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실패자 루저의 인생이었는데 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큰 사고를 몇 번이나 치면서 루저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완전히 이렇게 반전해서 바울에게도 너무 유익한 자가 되고, 베드로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게 되고, 사실 바나바는 말할 것 없이 든든한 지원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인물로 바뀌게 되고요.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이라는 얘기는 내용이 공통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대부분 주장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이거를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써졌고 누가복음이 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복음의 유사성이 한 5, 60% 되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엔 뭐 8, 90%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음서의 배경되는 역할들을 마가복음에 하게 됩니다. 언제 써졌냐? 가장 핍박이 고개를 드는 수면에 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때딱 복음서를 내밀면서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아줬던 역할. 이게 마가복음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끝까지 통역자로 수장되면서 사역이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바울을 하고 같이 감옥에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인물이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 조금 힘이 빠져있는 분들,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들,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혹시 마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마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아들은 따라오다가 말고 길 가다가 말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문다 열어놨는데 거기에서 멈춰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가가 힘들 때도 어머니가 뒷배경이 돼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물론 지금 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어떤 기도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다 내가 당쇄복을 이 마지막 때에 당쇄복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왔을까 할때 정말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하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제 수준이 이런 수준이 아닌데. 그렇죠. 그처럼 마가가 그렇게 흔들리고 아파하고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럴 때 여전히 바나바와 어머니는 배경이 됩니다. 인정해주고 일어설 수 있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또한 아직 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다시 예, 완전 반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 제대로 알고 예,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역전을 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가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일은하고 정말 마가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가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보이지만 결국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잘 다듬어져서 베드로를 돕고 바울을 돕고 바나바를 도왔던 인물로 변화되었던 마가처럼 주여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이 길을 걷다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환경과 조건과 세상과의 타협과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순순히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처럼 마가처럼 완전히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서는 일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정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여,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